여러분, 창세기 강해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셨습니까? 별로 안 기다리신 것 같네요. 네, 창세기 강해 마지막이 11월 아마 마지막 주에 김현근 목사님 통해서 31장 라반과 이제 야곱이 라반의 추격을 이렇게 받다가 마지막에 돌무덤 쌓고 언약을 맺으면서 헤어지는 그 장면까지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얍복 나루에서 씨름하는 그 장면이 있는 본문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네, 아니에요? 아,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많이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이 그림은 프랑스 삽화가이자 판화 작가인 폴 귀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이렇게 판화로 그려낸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이 귀스타프 도레는 근대 일러스트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작가였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 스토리를 이제 삽화로 그려내고 또 등등 정말 많은 작품들을 내어서 큰 인기를 끌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창세기 설교를 오랫동안 제가 하다 보니까 집에도 책이 좀 굴러다닙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저희 둘째 슬기가 이 창세기 강해지 표지에 이 그림을 봤어요. 딱 지나가다가 힐끗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천사랑 씨름하는 야곱이네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네가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슬기 왈. 에이, 저도 이 정도 그림은 당연히 알죠. 그만큼 여러분 오늘 이 나눌 창세기 32장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본문이다. 유명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림만 이렇게 봐도 아, 이거 창세기 야곱하고 천사하고 씨름하는 거구나. 스토리를 아는 내용인데도 여러분 막상 연구를 해보면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이 본문, 이 그림에 있는 본문들을 어떤 메시지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설교를 좀 들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마침내 이기고 축복을 받아내었더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야곱처럼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이길 때까지. 이 정도로 우리들은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메시지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죠.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했던 씨름이 정말로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먼저 보실게요. 그림은 내려주시고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씨름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여러분 주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만일 이것이 야곱의 기도라면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어야 야곱이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원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여기서 씨름을 버리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 어떤 사람, 곧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씨름을 청했다. 이것이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씨름의 의미는 후반부에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는 궁금해지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청하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얍복나루 씨름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32장 초반부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완전히 라반하고 헤어졌습니다. 라반하고 돌무더기를 쌓고서 여기는 내 땅, 저기는 네 땅, 서로 침범하지 말자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야곱은 라반의 소나기, 곧 그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어서게 되었더라. 이것이 31장 말미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32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야곱이 길을 떠나자마자 1절, 2절에 보니까 곧장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그 땅을 하나님의 군대, 곧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마하나임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 마하나임은요, 마하네라는 단어의 복수, 쌍수 형태예요. 그리고 뜻은 두 군대, 두 진영,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20여 년 전에 형에게서 도망쳐서 라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내리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사자, 그 단어가 바로 마하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로부터 라반에게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20여 년의 모든 여정을 마하네로 시작했다가 마하나임을 보는 것으로 끝낸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의 시작과 끝을 지키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32장 초반부부터 야곱에게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태도입니다.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군대를 보고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아, 두 군대구나. 마하나임이네. 이름을 지어놓고도요,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에서라는 오래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우리의 감정이요, 오래된 과거의 것이어도요, 여러분, 그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거나 떠올리면 감정은 현재입니다. 그렇죠? 지나간 일이라고 묻어뒀지만 비슷한 상황을 직면할 때 그때 그 감정이 다시 우리들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죠? 트라우마. 트라우마. 그래서 해결되지 못한 과거는 지금도 우리 감정의 발목을 붙잡고 대개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을 다 뒤죽박죽 흔들어 놓아버립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요, 원 가정에서부터 큰 불화를 겪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약탈자, 강도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형과의 비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와 꾀와 주도 면밀함을 익혔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아요. 죽을까봐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야곱의 이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유독 언약을 주실 때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여러 번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라반의 집에서의 20년을 지키셨고요.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또 야곱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닥치니까, 과거의 감정이 올라오니까 다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군대보다는 옛습관과 본성을 다시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야곱 특유의 주도 면밀함과 꾀가 다시 발동합니다. 경우의 수에 따른 치밀한 계략이 막 세워져요. 그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막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야곱에게 닥친 두려움이 야곱을 그렇게 다시 몰아가는 거죠.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에서에게 전령을 보내요. 에서에게 전령을 보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령을 보냈는데 지금 야곱은 에서가 너무 두려워서 전령을 보냅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올까봐 전령에게 막 온갖 말들을 다 넣어서 보냅니다.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나 형에게서 도망친 거 아니고 라반에게 가서 잠시 거류했던 거다. 또요? 나는 가축하고 재산이 지금 아주 많아요, 형님. 그러니 지금 내가 돌아가는 거는 아버지 유산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형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 형은 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감언이설을 다 동원해서 이 전령에게 넣어주어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전령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에서 8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같이 읽을게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에서가 와서 앞에 있는 한 떼를 치면 나는 그동안 뭐 하겠다고요? 도망치겠다. 이야, 치사한 전략. 에서가 한 부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와요. 이 400명이라는 게 이제 군대 단위인데 한 부대거든요. 결국 야곱의 꾀가 먹히지 않은 거예요. 야곱의 말이 먹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지금.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 발생하는 수준이에요. 그러자 야곱은 급하게 다음 단계로 돌입합니다. 저절로 머리가 굴러가요. 자기의 때를 두 때로 나눠서 앞에다가 뭘 놓는 겁니까? 총알바지. 총알바지를 두는 계획이에요. 이 총알바지들이 다 죽는 동안에 도망치겠다는 심산이죠. 참으로 비겁하고 치밀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놀랍게도요. 야곱은 그 비겁하고 치사한 계획 뒤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야곱 생애에 제대로 된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기도예요. 게다가 수사적으로 아름답기까지 하고요. 흠잡을 데가 없는 훌륭한 기도입니다. 야곱은 말씀을 의지해서 언약, 자기 조상들을 의지해서 기도하고요. 또 자기의 공로가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고백하고요. 또 마지막에는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참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야곱의 이 기도만 딱 떼놓고 보잖아요. 세상 믿음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말솜씨가 좋은지,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언이설이 능한 사람인지요. 물론 저는 이 기도 전체가 위선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진심이 그 안에 묻어나니까요. 하지만 기도의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떤 다 단어 속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전체 뉘앙스, 그 기도문 전체 뉘앙스에 뭐가 서려 있는 줄 아세요? 원망이 있어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내 씨로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위기는 무엇입니까? 따지는 목소리가 들어있는 거죠. 게다가 기도 후에 야곱의 행동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훌륭한 흠잡을 데 없는 기도를 올려들어 놓고서는 여전히 야곱은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에서에게 이제 말로는 안 되니까 이제 뭐 합니까? 뇌물을 바쳐서라도 그의 마음을 풀어보려는 심산이죠. 야곱은요, 좋은 가축들을 막 골라냅니다. 그리고 총 세 대로 나눕니다. 여러분, 선물을 줄 때 한 방에 큰 걸 딱 주는 게 좋다. 아니면 아니다. 나는 작은 걸로 다다다다다 자주 주는 게 좋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자매님들에게 잘 먹히는 선물 전략일까요?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일부의 한 형제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둘 다요. 그래서 제가 살만하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 경험상 선물 전략은요, 작은 거 정성을 담아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형제님들 아멘이십니까? 뭘 또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좋은 가축들을 해갖고요, 종들에게 한 대, 두 대, 세 대를 만들고 거의 한 나라에 바칠 조공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많은 이 뇌물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을 넣어줘요. 전부 똑같이 지시합니다.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선물입니다. 누구의 종? 에서 주의 종 야곱의 선물입니다. 뒤에 주의 종이 야곱이 따라옵니다. 이거를 세 대를 담당하는 종들에게, 리더들에게 똑같이 넣어줘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32장 전체에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주, my lord, 주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섯 번이나 나타납니다. 다섯 번. 그리고 실제로 종들이 가서 얘기한 것까지 하면 더 여러 번이에요. 이것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야곱의 겸손과 낮아짐을 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문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은요, 잘 보십시오. 그 훌륭한 기도를 올릴 때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는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에서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이 훌륭하고 모범적인 기도는 그저 야곱의 여러 가지 꾀와 방편과 계략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기도했습니다. 저 기도했어요. 들으셨죠? 구색 맞추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 참으로 익숙합니다. 우리가 늘 반복하는 일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지식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우리 입술의 기도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신자들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에서는 누가 주님이에요? 에서가 주인이에요. 코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돈이나 체면, 그리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어떤 우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씨름은요, 야곱에게 씨름을 청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은요, 다른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연적인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메시지를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언어 유희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야곱, 히브리어로 뭘까요?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은 야코브, 뭐라고요? 한번 히브리어 한번 해봅시다. 야코브. 야코브. 예. 야복 나루는 뭘까요? 야복 나루죠. 야보크. 해보세요. 야보크. 근데 여러분, 씨름하다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야바크. 보세요. 야코브. 야보크. 야바크. 창세기 32장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평생 야곱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야코브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보크에서 야바크, 씨름을 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두려움의 종으로 사는 우리 인생을 치고 부수셔서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참된 주님으로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에서는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에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벌벌 떨면서 모시는 에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늘 있어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죠? 돈이나 자기 애와 같은 것들도 있지만, 오늘 야곱처럼 나의 트라우마, 상처, 우리가 끊어내기 정말 힘든 과거의 고리들도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합니다. 부모에게서 온 것일 수 있고요. 내 어린 시절에 어떤 기억에서 온 것일 수 있고요. 어떤 안 좋은 경험에서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그 비슷한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화들짝 놀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죄의 사슬이고 우리 스스로는 끊을 수 없는 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의 에서를 없애지 않습니까? 그 에서에게 나아가서 그를 종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금세 제2의 에서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해결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책과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에서를 없앤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 전반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6절에 보면요, 야곱이 보낸 전령이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당신을 만나려고 오더이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나다라는 단어의 용법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했더니 적의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치러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날 죽이려고 온다. 여러분, 에서가 만약에 야곱을 치려는 것이면 전령 죽이고 밤에 기습을 하든지 아니면 전령을 앞세워서 길잡이하며 군대를 몰고 와야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지금 고향을 향해서 발을 뗐는지 미리 아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우리 어릴 적부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었죠. 아까 그림도 많이 보셨고요. 여러분, 어떤 얘기들 들으셨어요? 에서가 화가 잔뜩이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몰고 달려오는 그런 그림들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요, 성경에요, 어디에도 에서가 화가 났다거나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상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분노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야곱하고 화해하게 하셨다,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졌다, 이런 대목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에서는 왜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걸까요? 33장의 뒷이야기를 보면 의문이 풀립니다. 에서는요, 야곱이 준 뇌물들, 그 세 때로 나눈 예물들을 전부 마다하다가 야곱이 계속 강청을 하니까 마지못해 받아요. 그리고 다 예물을 받고 난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앞장설 테니 이제 출발하자. 무슨 얘기예요? 야곱 가는 길을 위해, 가는 길을 호의하기 위해서 앞장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에서는요, 야곱의 소식을 들었던 게 틀림없어요. 라반 집에서 고생하는 이야기, 라반이 야곱 죽이려고 추격한 이야기도 들었겠지요. 그래서 에서는 어쨌든 자기의 피붙이니까,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그 동생과 가족들을 호의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야곱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에서가 가진 의도나 호의도 전부 적의로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요, 하나님도 에서도 아닌 죄책감과 두려움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놓인 죄의 굴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 두려움이 우리 감정을 사로잡아버리고 지배해버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갈등도 전부 다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회복시키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억울하게도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청하셔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씨름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24절에서 2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름 장면입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종용하는 거예요. 야곱, 너 조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셔. 근데 야곱은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고집에 고집을 부리는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고 떠나려고 합니다. 아, 얘 아직 안 됐구나. 근데 야곱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엉덩이뼈 관절, 이 고관절을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철근보다 강한 부위가 어디냐면 이 대퇴부입니다. 엄청 강한 뼈예요. 하나님이 그걸 치신 거예요. 네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고집 부리고 완고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쳐버리신 겁니다. 이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됐어요. 평생 도망을 쳤습니다. 그 두 다리로요. 그런데 이제는 물리적으로 도망칠 수도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죽게 됐구나. 야곱에게 이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절망이 되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야곱은 깨닫습니다. 마침내 나를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평생 주님이 이 씨름을 걸어오신 거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 내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구나. 자포자기와는 좀 다른, 그러나 이제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야곱은 이제 천사를 붙잡고 그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사정을 합니다. 제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야곱의 저 깊은 마음, 저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비명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참으로 찌질하고 위기인 순간이에요. 절망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멋들어진 기도를 드리고 성경 지식도 적당히 갖추고 구색을 맞출 때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가장 구차하고 찌질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방도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이 완고하고 고집센 저 좀 죽여주십시오.
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요 다시 죄책감과 두려움을 주님으로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가 저를 붙잡지 않게, 트라우마가 저를 지배하지 않도록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생각, 꾀, 계략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씨름 뒤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33장에 보면 가족들을 쭉 나열하고 자기가 맨 앞으로 갑니다. 맨 뒤에 숨어있던 야곱이 죽으면 죽으리라 맨 앞으로 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통사정을 하며 바지를 붙잡는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야곱 이름 뜻이 뭐예요? 약탈자,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름을 묻는 걸까요? 너 강도잖아. 강도가 왜 축복을 해달라고 사정하는 거야? 하는 의미입니다. 너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네 손으로, 네 꾀로, 네 계획으로 모든 것을 손에 넣던 자가 아니냐? 그러나 이제 축복해달라는 네 비명소리를 듣고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이스라엘님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갑자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로 바꾸시는 걸까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대면하는 사건은요, 내가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꺾고 씨름해서 이겨서 응답을 받아냈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나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야곱은 그 이름을 받고 좋아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져주심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늘 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늘 패배에 쩔어 있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과거에 갇혀 있고 상처에 갇히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죄책감에 사로잡혀 아우성치는 우리 죄인들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씨름을 걸어오신다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씨름에서 뭐 하신다고요? 져주신다고요. 네가 이겼다고 해주신다고요. 저주심과 또 저주심, 그리고 또 저주심. 여러분,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다 하다 하나님은 이제 자기 몸을 내어주십니다. 내 팔도 가져가라. 내 다리도 가져가라. 내 생명도 가져가라. 내 몸뚱아리를 먹어라.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를 죽여서, 나를 이겨서, 나를 먹어서 네가 살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누가 끊겠느냐? 그분이 늘 져주시는데 우리가 매번 이기는데 누가 그 사랑을 꺾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깁니다. 환난에도 곤고에도 박해나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에도 야곱처럼 자기의 과거도 트라우마도 애서로 분장한 두려움도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우리가 이긴다고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히 우리에게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야곱과 같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계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계세요? 아직도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어떤 두려움과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죽을 것만 같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사로잡아 망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늘 우리에게 져주시는 십자가지신 예수께 나오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의 씨름을 청해 오시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예아 마크, 붙잡다예요. 붙잡아 넘어뜨리다예요. 씨름이요. 나를 붙잡아라. 나를 붙잡고 쓰러뜨려라. 이제 됐다.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조차 이긴 네가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제 온가족 예배고 월 첫 주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져주시는 하나님, 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두려움이나 상처나 과거나 아픔도 전부 십자가지신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실제적인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시는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은 약탈자요 강도지만 이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에 서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외침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많은 두려움들과 상처들과 우리를 올가매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죄와 죄책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삶을 헝클어뜨리는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의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져주시고 내일도 져주시며 평생 우리에게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